신명기 8장 1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신명기 8장까지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6장, 7장, 8장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9장 내용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쭉 여지껏 8장까지 보았는데 크게 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가 어떻게 죄를 짓고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어떻게 현재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죠. 오늘날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서 십계명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두 번째 기록한 책인데 십계명도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6장부터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6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7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8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6장, 7장, 8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6장, 7장, 8장은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바보 천치도 뭐 엄청난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도 신명을 읽다 보면 왜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지? 이게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인데 6장에도 나왔는데 7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왔는데 8장에도 나오네. 이런 느낌들을 다 갖게끔 그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이 나오지는 않고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주제들을 쭉 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두 번째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각각의 내용들 역시 반복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형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하령 사람이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치면 엊그제 6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제 7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또 읽고 있는 겁니다. 표현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에요. 오늘 8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주 간단한 느낌을 갖는 거죠. 당연한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메시지는 명확하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 이외에 몇 가지가 이렇게도 붙고 저렇게도 붙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큰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읽은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읽고 어제 읽은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읽고 오늘 읽은 말씀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읽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단순함이면서 동시에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루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불만은 그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 주시면서 변함없이 만나만 주셨는가? 어제도 만나를 먹고 그제도 만나를 먹고 10년 전에도 만나를 먹고 20년 전에도 만나를 먹고 오늘도 만나를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날마다 만나만 먹었습니다. 다른 건 먹지를 않아요. 다른 건 주시지를 않으니까.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랑 30년 전에 들은 말씀이랑 20년 전에 들은 말씀, 어제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이 똑같아요. 표현들만 조금씩 달라져 있어서,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정리정돈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굳이 6장, 7장, 8장 쓸 필요가 있나요? 쫙 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몇 줄로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여러 번 썼나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할 때에 신기하는 것, 새로운 것, 아니면 늘 뭔가가 첨가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잘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6장과 7장과 8장 내용을 쭉 보시면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똑같은 내용 항목들이 여러 채 들어있고 반복되고 조금 더 보충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과연 들어있는가? 이 6장, 7장, 8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항상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하신다는 선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6장도 맨 앞에 그런 선포, 7장도 맨 앞에 선포, 8장도 선포인데 사실 5장, 6장, 7장, 8장 맨 앞에 나온 선포들을 보면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쳐다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탈락자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과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에요. 5장에도 이 내용, 6장, 7장, 8장에도 똑같이 맨 앞부분에는 이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크게 보면 우리들까지도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어서 더 많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다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그것을 찾으시는,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구실들을 만드시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이건 5장, 6장, 7장, 8장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두 가지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늘 명확하죠.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또 다른 것 하나는 이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장에서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지껏 베푸신 은혜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이런 구원을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셔.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지껏 있었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선포하는 과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설명을 합니다. 이 과거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자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매우 비참합니다.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들의 부모들이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모를 묻은 곳이에요. 부모들을 거기다 묻을 수도 없어서 그냥 시체로 그냥 버리고 온 곳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다 죽임당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되게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과거를 봐라. 너희 또 그따위로 행동하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꾸지람하고 이런 목적으로 과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측면,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비참하게 짝이 없네. 이렇게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너를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구원하고 은혜 베풀고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어려운 그런 현실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선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선포는 미래와 관련된 선포입니다. 이 5장도 6장도 7장도 8장도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딱 한 가지만 약속되고 선포됩니다. 그건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각 장마다 빠짐없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 너의 미래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곳인지 쭉 계속해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죠. 사실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많은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다윗 시대에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국한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또 애굽 지역까지 영토도 확장되고 또 다른 은혜들을 하나님 베푸세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이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선포하고 약속하는 것, 지금 요 부분에서 약속한 것, 곧 다가올 바로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가난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은 꿈꾸지 않은 곳이고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곳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서 자기들이 원했던 미래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미래는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준비되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미래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선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5장, 6장, 7장, 8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셔서 1번 과거에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셨던 분이시고 2번 미래에 너희를 위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책임져 주신 분, 하나님은 너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똑같은 항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세 번째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각 장의 맨 앞부분에는 선포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선포하는 게 각 장의 맨 앞에 공통적인 첫 요소로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세 번째 항목이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5장부터 8장까지 사실은 우리가 끝장까지 안 봐서 그러는데 9장, 10장에서 맨 뒤까지 가도 이스라엘 향한 요구는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만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서 네 마음과 기억과 역사를 전수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요구가 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통 때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주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 네 마음속에 다른 것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 읽을 거 읽거나 이렇게 할 때, 심지어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성경책은 소리내서 읽는 책이지 속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는 기본은 통성기도지 속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럼 속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성경책을 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책을 소리내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속으로 읽잖아요. 금방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10분 동안 아무 잡념 없이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거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해도 될동 말동 어렵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잡념이 잘 들어오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수없이 큰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했어도, 홍해를 그냥 맨발로 막 건넜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걸 40년 동안 보았어도, 마음속에 잡단 생각들, 정말 수많은 걱정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쓸데없는 계획들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관련된 명령이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향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잖아요. 네가 태어난 것, 네가 교육받은 것, 네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마라. 애굽 기준으로 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노예 근성이 붙어 있습니다. 네가 갖고 태어난 노예 근성 그대로 살지 마라. 뿐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사회 속에 보면 좀 그럴듯하고 번듯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처럼도 살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애굽처럼도 살지 말고 가난처럼도 살지 마라. 노예처럼도 살지 말고 주인 행세하는 자들처럼도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되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네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함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선포,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받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살아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도 너는 저주받기로 정해져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순종하고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할지, 불순종하고 저주와 심판받는 길을 선택할지 네가 선택해라. 이게 맨 마지막 항목입니다. 우리가 뭐 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키가 170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섬긴 것들을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돌이켜보고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각각 여러 가지 제한과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상황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우리가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우리가 많이 배웠건 그렇지 못하건 지금 형편이 좋건 아니면 힘들고 어렵건 주님께서 복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잘했던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별로 없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